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외교, 안보, 경제적 모든 형태의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대북 군사행동과 관련해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 수위를 더 높일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도움이 된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을 지지한다며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분담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나토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과 함께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할 필요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나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막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의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나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나토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독일이 분담금을 늘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영국은 17일 영국 첩보기관이 트럼프 타워에 대한 도청에 연루됐을지 모른다는 백악관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으로부터 그 같은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숀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16일 발언들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영국 간 합의 때문에 영국이 미국 시민에 대해 첩보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 행정부에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고 그 같은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예멘 관리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17일 예멘 연안을 항해 중이던 선박에 공습을 가해 입에 타고 있던 30여 명의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의 조엘 밀먼 대변인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소말리아 난민 31명이 숨졌으며 부상자 80명은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지만 선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멘의 홍해 항구 도시 아로다이다 지역 보안 관리들은 해당 선박이 동이 트기 전에 폭격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난민 33명이 사망했으며 2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프로그램 언급이 누락됐습니다. 17일 독일 회의에 참석한 G20의 한 관리는 의장국인 독일이 공동성명에 기후변화 자금에 관한 문구를 유지하려 했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은 당분간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함마드 하니프 아트마르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고위관리들을 만나 대테러 분야 협력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반군들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살상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 프린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컴퓨터에서 처리된 정보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출력해주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물감을 종이 위에 분사해서 그림이나 활자를 인쇄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진화하면서 이 3D 프린터라는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평면이 아니라 상하 좌우 운동을 통해서 대상을 입체적으로 출력해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언뜻 상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미 실제 비행기를 제작하거나 또 인공 관절, 건물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3D 프린터로 사람의 피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이 환자에게 이식하기 적합하고 또 약물이나 화장품 실험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체 피부를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람의 피부와 똑같은 인공 피부를 만들어낸 것인데 연구진은 이 기술이 화상이나 피부 상처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D 피부 프린팅 기술이 많은 환자들에게 웃음을 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기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18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도에서 14도, 신의주 2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도에서 15도, 함흥 3도에서 17도, 끝으로 청진은 2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칼 칼튼의 노래입니다.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금요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이 불확실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주민 대표 훈련이 대피 훈련이 금요일 처음으로 실시됐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금요일 17일에 백악관에서 회동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이 워싱턴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 두 사람의 공동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끝났고요. 두 사람이 이 오찬을 겸한 회담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 국제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두 강대국 정상이 다뤄야 할 의제가 적지 않은 데다가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분석 때문에 회담 전부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정치 전문가들과 백악관 관리들의 말을 빌려서 이번 회담이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월 취임한 이래 외국 정상과 가진 회담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동맹국들이 그동안 회원국으로서 공정한 의무를 지지 않았고 이는 미국에는 불리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독일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독일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더욱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표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네, 메르켈 총리는 두 정상이 다양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문제부터 시리아, 리비아 등 국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따른 국제 협정인 이 민스크 협정에 대해서 존중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9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공정무역 현안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좀 더 긴밀한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두 정상이 이 기자들을 위한 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이 메르켈 총리가 말을 건넸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돌리지 않는 좀 다소 이 냉랭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정상의 회담에 전 세계가 각별히 주목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죠.
네, 그간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성향도 너무 다르고요. 또 함께 공유하는 영역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고요. 메르켈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왔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앞서 이번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두 정상의 얼굴이 크게 찍힌 사진과 함께 아드 커플, 그러니까 이상한 짝이라는 그런 설명을 붙일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이 서로 다른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 두 정상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이번 회담에 어떻게 임하고 또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양국의 우호 동맹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던 겁니다.
네. 자, 하지만 그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전망도 적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이 현재 양국은 무역과 환율 정책부터 이민, 기후변화, 북대서양조약기구, 이 나토 분담금 문제, 유럽연합 통합 문제, 러시아 제재 문제 등 국직한 의제들이 이 두 나라 사이에 산적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의제들이 이 워낙 많이 있어서 이번 회담에서 당장 어떤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연대, 이민자 포용, 자유무역 등 전통적인 서구 가치를 추구하는 메르켈 총리와 이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만남이 자칫 협력보다는 상충과 갈등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왔었습니다.
예, 자, 앞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해왔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지난 2015년에 이 올해 인물로 메르켈 총리를 선정하자 인터넷 트위터에 이 독일을 망치고 있는 사람을 올해 인물로 선정을 했다면서 이렇게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예.
또 지난 1월에는 독일 언론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을 이 재앙적인 실수라고 비판하고요. 또 이 메르켈 총리의 결정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이 메르켈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민, 난민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을 보호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또 권리가 아니라 혜택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 군사 동맹 체제인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인데요. 나토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에 해당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나토 28개 회원국 가운데서 이를 이행한 나라는 그리스, 폴란드, 미국 등 몇 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현재 독일은 GDP의 약 1.2%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독일이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자,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생각보다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금리 변동은 이 통상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이 중요한 요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이 불확실해지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전보다는 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국의 영향력이 이 동남아시아권에서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이 미국의 금리가 인상하는데 왜 아시아권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요, 이 아시아 지역으로 몰렸던 달러화가 이 급속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설령 외환 위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투자 자금 유출 등 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수요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자 이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금리도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 국제 금융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보다는 지역 상황이 역내 경제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걸까요?
네, 현재 중국은 고대 아시아와 아랍을 연결하며 이 유럽까지 이어졌던 국제 무역로죠. 이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일대일로로 명명한 국제경제협력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자 간의 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를 통해서 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죠.
예. 반면에 미국은 지금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모양새죠.
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나라를 한데 아우르는 이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해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 TPP를 추진해왔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가운데서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가입해 있었는데 이 TPP 출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무역주의를 신봉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이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런 변화가 단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만은 아니고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이 성장한 것에 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주민들의 대피훈련이 실시됐군요.
네, 일본 정부가 금요일 아키타현 오가시 기타우라 지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낙하했다는 걸 가정한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자 일본이 지난 8월 또 이달 초에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모두 아키타현 오가 반도에서 떨어지면서 이런 그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또 공포가 상당히 고조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렇게 실제적인 그 대피 훈련을 시행한 것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을 활용한 속보 전달 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요. 실제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대피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신속한 정보 전달과 주민 대처 방법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훈련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 충분한 가치가 있는 훈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훈련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들어볼까요?
네, 정부가 이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을 발동해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전달하면 오가시가 사전에 등록한 스마트폰, 이 핸드폰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속보로 알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속보를 전달받은 주민 110명은 이 주민센터와 초등학교로 피난을 했고요. 수업 중이던 초등학생들도 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해서 이 대피 훈련에 임했습니다. 훈련이 매우 질서 있게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훈련에 임한 현지 주민들은 실제로 북한의 공격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하원 정보위원회에 이어서 상원 정보위원회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 중역을 국방부 부장관으로 지명한 소식 알아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관련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학에 지원한 외국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도청 의혹에 대해서 의회 지도부가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에 이어서 상원 정보위원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의혹을 뒷받침만 할 만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과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 부위원장은 목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입수한 정보를 보면 트럼프 타워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미국 정부의 사찰을 받은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본부가 자리했던 곳입니다.
네. 자, 상원과 하원의 정보위원회가 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도 함께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두 위원회가 이제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린 거네요.
그렇죠. 앞서 공화당 소속인 데빈 노네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고 말했는데요. 역시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이 문제는 정리가 됐다면서 도청 의혹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 4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의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파문이 시작이 됐는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부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이 문제를 조사한 의회 인사들까지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백악관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증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시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상하원 정보비 소속 의원 들이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the president said last night that he will be providing that there will be additional information coming forward. There's a ton of media.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무슨 일인가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영국의 정보통신본부 GCHQ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 측을 사찰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Last on Fox News on March 14th, Judge Andrew Napolitano made the following statement. Quote, three intelligence.
스파이서 대변인은 지난 14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한 앤드루 나폴리타노 전 판사가 한 말을 지적했습니다. 방송 논평가로 활동 중인 나폴리타노 전 판사는 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이 아니라 영국 정보기관인 GCHQ를 이용했다는 얘기를 세 명의 정보 소식통에게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외국 정보기관을 이용했으니 국내에는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자, 스파이서 대변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영국 측이 반발하고 있죠.
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대변인은 금요일 시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전혀 터무니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간에 맺은 합의로 인해서 영국이 미국 국민에 대한 간첩 행위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GCHQ 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는데요. 참고로 이 영국 정보통신본부 이 GCHQ는 사람들 간의 대화나 손전화 등 전자기기 통신 등을 도청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백악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은 미국 주재 영국 대사 등 영국 정부 관리들이 스파이서 대변인과 HR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스파이서 대변인은 단지 뉴스 내용을 인용했을 뿐 특정 기사를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죠?
예, 오는 월요일이죠.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 셀리 에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 등이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국방부 고위직 지명자를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릭 샤나한 보잉사 수석 부사장을 국방부 부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국방부 고위직 지명자 6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상원 인준을 받은 국방부 고위직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유일한데요. 앞서 각군 장관 지명자를 발표했지만 육군 장관과 해군 장관 지명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 적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네, 자, 매티스 장관은 해병대 장성 출신인데요. 이 샤나한 부장관은 부장관 지명자는 민간 출신입니다. 출신이죠.
예.
어떤 인물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잉사 중역 출신입니다. 1986년에 항공기 제조업체이자 주요 방산업체인 보잉사에 입사해서 보잉 787기 생산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했고요. 그 밖에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 제작에 관여했습니다. 또 2000년대 중반에는 보잉사의 미사일 방어 체계 담당 부사장을 지냈는데요. 현재 공급망과 제조 운영을 담당하는 수석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현 국방부 부장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로버트 워크씨인데요. 샤나한 지명자가 상원 인준 과정을 통과하면 워크 부장관의 뒤를 이어 국방부 2인자로서 국방 예산과 군 현대화, 보건 등 중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밖에 국방부 요직에 지명된 인사들의 면모도 함께 전해 주시죠.
네, 회계법인 키어닝 컴퍼니의 데이비드 노퀘스트 씨가 예산 담당 차관에 지명됐고요. 그 아래 예산 담당 수석 부차관에는 미 중부 사령부 재원 분석 국장인 일레인 맥커스커 씨가 지명됐는데요. 맥커스커 씨는 중부 사령부에서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방부 사업비용 분석평가국 국장으로는 로버트 데이글 씨가 지명됐는데요. 데이글 씨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도 이 사업비용 분석평가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들 지명자는 모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미국에서는 보통 3월에 각 대학이 합격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학생들이 한창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자, 그런데 미국 대학에는 국내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죠. 해외에서 유학 온 외국 학생들도 적지 않은데 올해는 외국의 유학생들이 좀 줄어들지도 모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 10곳 가운데 4곳에서 외국 학생 지원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미국 내 고등교육 관련 단체 6곳이 공동으로 미국 대학 2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지원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중동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의 경우 중동 지역 지원자 수가 40% 가까이 됐고요. 대학원의 경우 감소 비율이 30%가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교육단체에 따르면 중동 국가 유학생은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쿠웨이트 출신 학생들입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으로 6개 국가 국민의 한시적인 입국이 중단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와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 학생들과 학생의 부모들이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을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일시 중단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란의 경우 지난 2015년에서 16년 이 학기에 유학생 수가 12,000명이었습니다.
네. 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 수가 아주 많죠?
예, 미국 대학 내 해외 유학생의 숫자는 100만 명이 넘고요.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33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해외 유학생 가운데 는 중국 출신이 3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고요. 인도 학생이 16만 명으로 그 뒤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전체 해외 유학생 비율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유학생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 4곳 중 1곳 이상이 올해 중국과 인도 학부생 지원자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전 세계에서 해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외국 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꼽히지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갈수록 이 외국 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 숫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조사의 최종 분석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미국 대학 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관광업계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유학생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관광객들이 느낀다는 건데요. 자, 미국이 이제 외국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해외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관광산업을 연구하는 뉴욕 페이스 대학의 앤드루 코긴스 교수는 무슬림 인구가 적은 캐나다의 관광객마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이 뉴욕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계속되는 한 관광객 감소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미국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코긴스 박사는 미국의 관광 산업 규모는 2조 달러 이상으로 미국 내 1,500만 개 일자리가 관광 산업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이 찾는 식당이나 호텔 등 관여 직종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내 관광업자들은 관광산업은 물론이고 내수 경제를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irefall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Just Remember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en it all goes crazy and the thrill is gone, the days get rainy and the nights get long, when you get that feeling you were born to lose, staring at your ceiling, thinking of your blues. When there's so much trouble that you wanna cry, the world has crumbled and you don't know why. .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총선거에서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 마르크 뤼테 총리는 선거 승리가 확실해지자 이 지지자들에게 네덜란드가 잘못된 포퓰리즘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말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포퓰리즘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퓰리즘의 뜻.
포퓰리즘은 인민, 대중, 민중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포퓰루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캠브리지 사전에는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과 활동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얼핏 사전적인 정의만 들어보면 대중의 뜻을 따른다는 말로서 전혀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오늘날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포퓰리즘은 정책을 수립할 때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로 고착됐습니다.
Maybe so I can pull up in a dictionary quickly the phrase populism. You know, when I ran in 2008, and the reason I ran again is because I care about people.
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캐나다 방문 때 했던 기자회견 연설 들어보셨는데요. 당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포퓰리즘의 정의를 설명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진정한 포퓰리즘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말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포퓰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오바마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제대로 정의했다면서 인터넷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어로는 포퓰리즘을 대중주의, 민중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중영합주의라는 말을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역사.
기원전 2세기경 로마에 관렸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농지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농작물을 시가보다 싸게 파는 등 농지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역사가들은 그라쿠스의 이 농지 개혁 운동을 포퓰리즘 정치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1870년대 러시아에서 일어난 부나로드 운동을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진 이 농민 계몽 운동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정치적인 발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1891년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성된 인민당을 미국 포퓰리즘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인민당은 농민과 노조 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제성이나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들을 내놨다가 결국 20년도 채 안 돼서 해산됐습니다.
포퓰리즘의 사례들.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이 어려운 건 어디까지 또 어느 정도를 포퓰리즘이라고 할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은 오늘날 포퓰리즘의 대명사처럼 부르는데 거의 이견이 없는 인물입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비옥한 땅과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페론 정부가 복지 지출은 마구 늘린 반면에 세금은 내려서 결국 나라 재정을 파탄에 빠뜨렸다는 지적입니다.
Can a cabinet reshuffle bring relief to recession hit Argentina?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이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omo devemos muito a nossa bancada, como devemos muito, sabe?
노동운동가 출신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 역시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최저생계비 보조 정책 등을 펼쳤는데요.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즉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극심한 빈곤에 기아로 죽는 어린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과감한 복지 정책과 경제 개혁 정책을 동시에 펼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일으켰고요. 브라질을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룰라 정권의 포퓰리즘을 성공한 포퓰리즘 사례로 꼽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부는 포퓰리즘.
3년 육아휴직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폐지를 통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수도 이전, 사교육제 폐지, 군 복무 기간 단축 등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이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우선 발표하고 보는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y agenda will be based on a simple core principle, putting America first.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제조업 증가와 일자리 창출,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공약을 내세워서 표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나 효율성이 결여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유럽 주요 나라에서 선거들이 있는데요.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민 반대를 내세우는 국민전선이 큰 지지를 얻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역시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당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의 집권 가능성이 점쳐질 만큼 선전하고 있는데요.
Face of concern about human issues in a way that it didn't before.
지난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내린 세계 경제 포럼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교 프란체스코 교황도 포퓰리즘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의 부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포퓰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turn a blind eye. To turn a blind eye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turn a blind eye? To turn a blind eye.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잘 들어보세요.
Did you see that?
See what?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네, 본문에서 리니, 밥에게 Did you see that? 너 저거 봤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밥이 See what? 뭐 말이야? 라고 다시 물어보죠. Linny,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저기 저 도망치는 애 말이야.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방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빵을 훔쳐서 달아났잖아. 라고 하니까 Bob은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내가 보기엔 그냥 눈 감아줘야 할 것 같아.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지. 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turn a blind eye.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Did you see that?
See what?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Today's phrase is to turn. Turn, T-U-R-N. Turn a blind, blind. B-L-I-N-D, blind eye. E-Y-E, to turn a blind eye. To turn a blind eye. This phrase means to choose to ignore behavior that you know is wrong
and pretend you do not see it. To turn a blind eye는 잘못한 일을 눈감아주거나 보고도 모른 척할 때 또는 어떤 일을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이가 빵을 훔치는 것을 보고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려니 하며 그냥 못 본 채 해주는 것 같은 경우이죠. 네, 다시 말해 to turn a blind eye는 눈 감아주다 또는 모르는 척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The president can hardly turn a blind eye to the country's economic problems 라고 하면 대통령은 국가 경제 문제를 좀처 외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turn a blind eye to the problem 라고 하면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to turn a blind eye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see that?
See what?
That kid who just ran out of the bakery. He stole bread, and even though everyone saw him, no one said anything.
I guess it's one of those where you have to turn a blind eye. Who knows? Maybe he hasn't eaten for days.
So let's review. To turn a blind eye means to choose to ignore behavior that you know is wrong and pretend you do not see it. To turn a blind eye. We'll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우리 둘만 아는 곳으로 함께 떠나요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 empty land. I knew the pathway like the back of my hand. I felt the earth beneath my feet. Sat by the river and complete. Oh, simple thing, where have you gone? I'm getting old and I need something to rely on. So tell me when you're gonna let me in. I'm getting tired and I need somewhere to begin. I came across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한 새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 행정명령을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6개 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했습니다. 리비아, 이란, 소말리아, 시리아, 수단, 예멘이 해당됩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이란, 수단, 시리아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나라는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로 알려졌거나 IS 및 알카에다, 그 연계 조직들에게 영토 통제권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출신 이주자들 가운데 급진화되거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연루된 사람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은 120일 동안 중단됩니다. 또 올해 회계연도에 5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이미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딜러슨 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파괴적인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러 취약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무부는 다른 연방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행정명령을 질서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실해질 때 난민 입국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입국자의 심사 절차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해당 국가가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양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이 행정명령은 해당 국적자에 대한 입국 심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